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이스라엘에 도착해 지금은 중동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드문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라비브의 벤구리온 공항에서 열린 환영식 연설에서 중동 평화는 테러 소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오직 협력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환영사에서 이스라엘도 평화에 대해 미국과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며 팔레스타인을 포함해 모든 이웃들의 평화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중단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 재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데 이어 현재 이스라엘 성지인 통곡의 벽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어 내일은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만날 계획입니다.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행한 이란 관련 연설을 비난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오늘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최근 진정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새 출발을 하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에 관한 발언들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거래의 결과라며 미국은 사우디로부터 4,800억 달러를 뽑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사우디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란이 평화를 위한 동반자가 될 의지를 보일 때까지 세계 각국은 의식적으로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반군들과 그들의 가족 수백여 명이 서부 주요 도시 홈스의 마지막 반군 장악 지역에서 탈출했습니다. 이곳은 4년 전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반군의 사실상 수도 역할을 해왔습니다. 탈랄 바라지 홈스 주지사는 기자들에게 어제 알 와에르 지구에서 마지막 피난민들을 태운 버스가 출발했으며 앞서 모든 무장 반군들이 무기를 가지고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바라지 주지사는 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알 와에르 지구에 수도와 전기, 통신을 공급할 것이라며 보안 절차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내전과 폭력, 재난 등으로 자국 내에서 집을 잃은 사람 수가 3,110만 명에 달한다고 국제난민감시기구가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난민위원회의 내부 난민감시센터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2초에 한 명꼴로 내부 난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난민위원회 얀 에게란트 사무총장은 내부 난민은 현재 공식 난민 수의 두 배에 달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다시 국제 의제로 다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부 난민 감시센터 측은 특히 지난해 새로 발생한 690만 명의 내부 난민 가운데 260만 명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에서 지난해 실패한 쿠데타를 주도한 혐의로 전직 군장성 26명 등 220여 명이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이 중에는 아킨 오르투르크 전 공군사령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터키는 제미 이슬람 학자 페툴라후 길렌이 지난해 7월 260여 명을 숨지게 한 군사 쿠데타를 조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레제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 쿠데타 이후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면서 국가가 평화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오늘 군사 쿠데타 3주년을 맞은 가운데 수도 방콕의 한 군병원에서 폭탄이 터져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태국 경찰은 병원 지하실 바닥의 폭발 현장에서 전지와 전선 뭉치들을 발견했다며 이는 폭탄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폭발로 21명이 부상했다며 이 중 한 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폭발의 배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지난 2014년 태국에서 민주정부를 전복시킨 군사 쿠데타 기념일과 관련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22일 월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남북 간 민간 교류에 대해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 이렇게 계속 단절되어 있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미한 정부 당국은 탄두 재진입 안정성 여부에 대해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선수들이 주축이 된 국제태권도연맹이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시범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m, 서해북부는 0.5에서 1.5m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통일부가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남북 간 민간 교류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의 무게를 두고 있는 문재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일부 완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꽉 막혀있는 민간 교류를 일부 완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2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핵 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남북 민간 교류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이렇게 계속 단절되어 있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민간 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접촉 승인 여부에 대해 여러 접촉과 방북의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긍정적인 입장임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등 한국 내 대북 지원단체와 사회문화교류단체 10여 곳은 북한과의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한 뒤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으로 대북 접촉을 신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방침은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대응해 개성공단과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인적, 물적 교류를 금지했던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대북 제재와 관계없는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 교류는 시행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벌어줄 우려가 있는 경제협력 사업은 유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또 그리고 미국의 독자 제재 이 모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 진전 또 그리고 북미 대화 진전 연계선상에서 하고 단지 사회 문화 교류 사업을 통해서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핵 문제 진전으로 유엔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본격적인 남북 교류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전임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만큼은 계속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는 단서를 날며 사실상 지원이 끊겼습니다. 이덕행 대변인은 또 정의용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1일 남북 간 군통신망 복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선 연락 채널이 있어야 한다며 군통신선 복구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신임 안보실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임명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남북관계가 당장 복원되진 않겠지만 대화 단절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며 한국 주도의 관계 복원 의지를 밝히면서 일례로 군 연락통신망의 조속한 재가동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어제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죠. 또 북한 매체는 이 미사일에 대한 실전 배치 승인이 났다고 보도했는데요. 한국 군 당국은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2일 북한이 하루 전 감행한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의 22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이 어제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미사일 기술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탄두 재진입 안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은 이와 함께 대기권 재진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탄도미사일의 비행시간과 종말 단계의 여러 환경에 대한 극복 능력을 구비했는지 여부라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21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지상형으로 개발한 북극성 2형을 지난 2월에 이어 약 석 달 만에 시험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이 두 차례 시험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500km에 최고 고도가 550여 킬로미터와 560여 킬로미터로 거의 같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와 관련해 실전 배비를 앞둔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북극성 2형 무기체계 전반의 기술적 지표들을 최종 확인하고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적응 가능성을 검토해 부대들의 실전 배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대식 자행 발사대 차에서의 냉발사 체계, 대출력 고체 발동기들의 시동 및 작업 특성의 믿음성과 정확성이 완전 확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극성 2형 미사일을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라고 자평하면서 미사일의 실전 배비를 승인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 21일 시험 발사된 북극성 2형은 최고 고도 560여 킬로미터까지 상승해 탄두가 분리됐으며 이 탄두는 음속 10배 이상의 속력으로 한반도 동쪽 바다에 낙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은 북극성 2가 지난 14일 발사한 화성 12와 함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으나 한국합참은 22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시험 발사한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은 준중거리 미사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사거리에 따른 미사일의 분류는 기간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800에서 2500km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으로 2500km에서 5500km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으로 분류됩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극성 2의 사거리를 2000km 내외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은 북극성 2 미사일의 사정권에 태평양 괌 지역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관계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거기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과 괌은 약 3,500km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유관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발사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다면서 유관 각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화 대변인은 각국이 상호 자극과 긴장을 가속하는 행위를 피하고 한반도 정세를 이른 시일 내에 완화하도록 하는 한편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되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적대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 능력 강화는 미국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가 주장했습니다.
Explicitly speaking, the DPRK nuclear deterrence for self-defense and the preemptive strike capability aimed at
북한 대표부 김인용 차석 대사는 1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가진 회견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방어를 목적으로 한 북한의 핵 억제력과 선제 공격 능력은 북한을 적대시하고 고립시키며 억압하려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차석 대사는 미국이 제재와 압력을 극도로 높여도 이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핵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hould mind that the DPRK nuclear strike capability will be strengthened and developed.
미국이 반북 정책과 핵 위협,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는 한 북한의 핵 타격 능력은 강화되고 빠른 속도로 개발될 것이란 점을 미국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김차석 대사는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견은 지난 1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안보리 긴급회의에 앞서 열린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헤일리 대사는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의 편에 서든지 미국을 포함한 나라 쪽에 붙든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If you are a country that is supplying or supporting North Korea, we will call you out on it. We will make sure that
미국은 북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나라를 공개적으로 지목할 것이며 모두가 그 나라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것이고 제재가 향하도록 할 것이라고 헤일리 대사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등 새 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협상에 능한 인물들을 기용함으로써 새 정부의 북핵정책이 대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반영한 인사라는 평가인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제네바 주재 한국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또 외교부 장관에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단행한 것은 대통령에 취임한 지 11일 만입니다. 한국의 외교안보를 총괄하게 된 정신임 안보실장은 외무고시 5기로 옛 외무부 시절 통상정책과장과 통상국장, 통상교섭 조정관 등 주로 통상 분야에 종사한 정통 외교관 출신 인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인사를 발표하며 행한 발언 내용입니다.
북핵, 사드, FTA 등 안보와 외교, 경제가 하나로 얽혀있는 숙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필요한 덕목은 확고한 안보 정신과 함께 외교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임 안보실장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정치인으로 변신했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선 문재인 후보의 외교자문단장을 맡아 외교정책 수립을 총괄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엔 청와대 외교안보특별임무팀을 이끌며 한국을 방문한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안보실장 자리에 군 출신이 아닌 정통 외교관 출신을 앉힌 것은 북핵 문제 등 안보 관련 현안을 압박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두며 풀어가려는 의지를 담았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일단 군인이 배제됐고 뭐 다자, 통상 이쪽에 일을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북 기조에 있어서 강경 정책보다는 대화, 협력, 뭐 관계 개선 이쪽에 주로 그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 아닌가 싶네요.
강경화 후보자는 여성으론 처음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데다 외무고시 출신도 아니라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을 지낸 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등을 거치며 국제외교무대에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외교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에서 강 후보자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강한 추진력으로 대한민국의 당면한 외교 위기를 해결하고 우리 외교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내에선 그러나 한반도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를 푸는데 이들의 능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입니다.
안보 외교가 고도의 어떤 그 전문성하고 국제정세 현실을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지고는 두 사람의 능력을 아직 검증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 앞으로 추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를 통일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햇볕정책과 외교정책을 구상한 핵심 인사로 꼽혀왔고 홍석현 특보 역시 노무현 정부 때 미국 주재 한국대사를 지냈습니다. 중량급 인사 두 명이 통일 외교안보 특보로 기용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핵 문제나 남북관계를 푸는 밑그림과 실천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6차 핵실험을 실시하려 했지만 중국의 강력한 경고로 계획을 포기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측의 이런 조치가 사실이라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인데요.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워싱턴과 서울의 언론들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전후해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4월 13일 북한이 6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핵실험장이 장전 거총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NBC 방송은 미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구축함 두 대를 배치해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확실시될 경우 선제 공격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해 대기 중 방사성 물질을 탐지하는 특수정찰기 WC-135기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4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입니다.
북한 핵실험장 준비 상태와 주요 기일에 도발을 감행해온 과거 패턴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전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자 북한 외무성은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성열 외무성 부상이 14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최고 지도부에서 결심하는 때, 또 결심하는 장소에서 핵실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4월 15일 태양절이나 25일 인민군 창건일을 기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 태양절에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가졌고 이튿날인 16일 함경남도 심포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 인민군 창건일인 25일 강원도 원산에서 대규모 화력훈련을 벌였으며 29일에는 평안북도 북창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의문이 드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다 해놓고 왜 실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최근 흥미로운 보도를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민영방송인 TBS는 지난 10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달 6차 핵실험을 실시하려 했으나 중국으로부터 국경을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받고 계획을 포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18일 중국에 이틀 뒤인 20일에 핵실험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보한 이후 중국 동북부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경찰이 핵실험에 대비해 철야 근무 태세를 갖췄습니다. 이 지방 경찰관은 TBS에 19일에 대기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20일 핵실험이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수뇌부는 북한의 핵실험 통보 사실을 미국에 전달하는 한편 북한에 핵실험을 강행하면 북중 국경을 장기간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국경 봉쇄는 북한의 사활적 문제인 만큼 평양 당국이 중국의 경고로 계획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 방송은 분석했습니다. TBS 방송의 이런 보도는 지난 4월 20일 나온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변화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두세 시간 동안 아주 이례적인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Some very unusual moves have been made over the last two or three hours.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북한의 이례적인 움직임이 바로 6차 핵실험 중단이라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일주일 뒤인 4월 27일 나온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으로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중국이 자체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북한 측에 통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이는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가해 핵실험을 중단시킨 첫 번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The Japanese press that the North Koreans had told the Chinese in April that they were going to conduct a sixth.
탈북자 출신인 세계 북한 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도 북한이 중국의 강력한 압박에 굴복해 핵실험을 중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어떤 압박이 있지 않았는가? 즉, 그 국경 봉쇄라는 게 단지 뭐 그 단독 대결을 통해서 들어가는 뭐 화물 정도를 차단한다기보다는 송유관 밸브도 잠글 수 있다. 대단히 그 중요한 에너지인데 이것을 뭐 막는다든지 뭐 그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 대한 중국의 강도 높은 어떤 협박이 있었길래 김정은이가 저렇게 손을 내려놓았고 일단 4월 소를 잠재운 것은 중국의 압박의 가능성은 높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중국의 강력한 대북 압박 때문인지 북한과 중국은 4월 들어 관영 매체를 통해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황구시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신문은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개발을 감행해 미국이 외과 수술식 타격을 가할 경우 중국은 군사적 개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개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중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북중 관계의 붉은 선, 즉 인내의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유엔이 북한 어린이의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동 영양실조 관리 사업을 전체 5세 미만 어린이의 90%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최근 아동 영양실조 관리 사업을 전체 5세 미만 어린이의 90%, 150만여 명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19일 VOA에 공개한 북한 어린이 보건 관련 자료에서 북한 5세 미만 어린이의 3분의 1이 발육 부진을 겪고 있고 20만여 명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중증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가 건강한 어린이에 비해 5살이 되기 전에 사망할 가능성이 8배에서 9배 높다며 치료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동 영양실조 관리 사업은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점검해 사전에 영양실조를 예방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에게는 약과 식량을 지원해 치료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난 2010년 황해북도 연탄군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현재 북한 주요 도시 병원과 13개 도 어린이 병원, 198개 시군 내 의료시설 등 총 225곳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은 이들 시설에서 8주에서 12주 기간 동안 약과 영양식을 받는 등 치료를 받게 됩니다. 유니세프는 북한 어린이 영양실조가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어린이들이 발육 부진과 체중 저하를 겪고 있으며 특히 2세 미만 어린이의 85%와 산모의 절반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니세프의 오윤제이안 덴데부노로브 북한 사무소 대표는 북한 어린이들의 생존만이 아닌 번영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북한 어린이 490만여 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6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400만 달러만이 모금됐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지난 18일 북한 보건성과 함께 어린이 보건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유니세프는 1살 이상 5세 미만 어린이에게 구충제, 6개월 이상 5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비타민 A를 지원했습니다. 또 6개월 이상 2살 미만 어린이들에게 두 달치 복합미량 영양소 스프링클스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 보건성과 함께 1년에 두 차례 어린이 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에 구충제와 비타민 등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 ITF가 한국 주도의 세계 태권도 연맹 WTF가 주최하는 한국 무주대회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다수 포함된 ITF 시범단이 다음 달 말 서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태권도연맹 ITF는 대부분 북한 선수들로 구성된 태권도 시범단을 다음 달 한국의 전북 무주에서 열리는 2017 WTF 세계선수권대회에 파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조지 바이탈리 ITF 대변인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WTF 측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ITF 시범단이 다음 달 23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ITF 시범단은 리용선 ITF 총재와 바이탈리 대변인 등 관계자 6명, 그리고 선수와 코치, 의료진 등 27명을 포함해 모두 3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22명에서 23명으로 이뤄진 선수단에는 북한 태권도인들 외에 미국과 영국,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그린란드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24일에서 30일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막식 무대에서 시범 공연을 보이고 7월 1일 서울을 떠날 예정입니다. 이번 방한은 지난 3일 스위스 로잔에서 이뤄진 WTF와 ITF 대표들 간 회동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회의에는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 리용선 ITF 총재, 한국의 조종원 WTF 총재가 참석했습니다. 당시 양측의 협의 내용은 지난 4일 미국 태권도 타임스의 정우진 대표가 리용선 총재로부터 전달받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국제 태권도 연맹 그 총재를 맡고 있는 그 리용선 씨가 합의가 됐다고 알려왔습니다. 뭐 6월에 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한국 무주 태권도원에서 공연하고 9월엔 한국 시범단이 평양 무대에서는 문제를 스위스에서 만나서 의논한 걸로 들었습니다.
ITF 시범단의 한국 공연이 성사되면서 국제 태권도 연맹 주최로 오는 9월 평양에서 열리는 태권도 세계 선수권 대회에 한국 선수들이 주축이 된 WTF 시범단이 참가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바이탈리 대변인은 양측 대표들이 다음 달 무주에서 만나 WTF 시범단의 평양 답방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전망이 매우 밝다고 설명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the ITF would like to do is to extend an invitation to the WTF International Demonstration Team to come to Pyongyang for the occasion of our World Championships this September.
1973년 시작돼 2년마다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올해로 23회를 맞았고 한국 개최는 7번째입니다. ITF의 태권도 세계 선수권 대회는 올해 20회로 북한은 지난 1992년 이후 19년 만인 2011년 제17차 대회를 연 뒤 6년 만에 다시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남북한이 각각 주도하는 두 태권도 연맹은 지난 2014년 8월 중국 난징에서 상대방 경기 교차 출전과 다국적 시범단 구성 등을 약속한 의향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5월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세계 태권도 연맹 주최로 열린 세계대회에 사상 처음으로 북한 태권도인들이 주축이 된 시범단이 개막식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B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모인 이슬람권 지도자들에게 협력을 다짐하면서 이란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촉구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 공동체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회원국들이 미국의 탈퇴 이후에도 공식 출범을 추진하기로 한 소식 보겠고요.
예.
또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관계에 관한 논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중동 방문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인 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어제 이슬람권 55개국 지도자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예.
뭔가 가르치러 이슬람권에 온 게 아니라 상호 이익과 가치에 기반을 둔 동반자 관계를 제공하러 왔다면서
예.
미국은 기꺼이 여러분 편에 서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이 기꺼이 여러분의 편에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의 편에 서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ISIL 같은 단체들이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저지를 때마다 급진 이슬람 테러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비판을 예. 했는데요. 어제 연설에서는 테러 사태 등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급진 이슬람 테러리즘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미국의 이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요, 바로 이 말을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테러 분자들은 어느 종교나 사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 폭력적인 집단일 뿐 이슬람교라는 특정 종교와 연결짓는 건 옳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예, 극단적인 세력과 본연의 이슬람교 사이에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된다. 이게 이제 미국 이전 정부의 계속된 시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설에서요, 이 같은 미국 정부의 기존 대이슬람 접근법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선량한 이슬람 신자들과 기독교 유대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테러 조직에 함께 맞서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 테러에 맞서기 위해서 이슬람권 국가들과 협력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란이 지난 2015년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 나라와 핵무기 개발 포기를 대가로 제재의 상당 부분을 풀어주는 합의를 맺은 이후에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지속해온 데 대해서 꾸준히 비판을 해왔는데요.
예.
핵 합의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국무부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의회에도 이런 입장이 통보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요,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목하면서 모든 양심적인 나라는 이란을 고립시키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이슬람권 국가들입니다만 이란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다른 접근법을 쓰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슬람교는요, 이 선지자 마호메트의 후계자를 누구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순위파와 시아파로 나뉘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설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최대 성지 메카가 있는 이슬람 종주국이면서 순위파 국가고요. 국가이고 반면에 이란은 시아파 본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전날 이 사우디 측과 1,100억 달러 무기 공급 계약을 포함해서 민관 부문에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군사 정치 동맹 강화를 약속을 했는데요.
예.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이 순위파 국가들과 손을 잡으면서 시아파는 견제하는 쪽으로 미국 새 정부의 대이슬람 정책이 가닥을 잡은 걸로 미 주요 언론들이 분석하고
예.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침 이란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함께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이란은 오랫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사회에 대해 적대적이었는데요.
예.
지난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핵 합의를 맺으면서 관계가 조금씩 풀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침 이란에서 서방 측과 협상을 하면서 핵 합의 체결을 주도를 했고 상대적으로 개혁파로 분류되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진행된 대선에서 또 연임에 성공을 했는데요.
예.
로하니 대통령의 연임 직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촉구를 하면서 당시 경색된 이란과 서방 측의 관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 사우디 방문에서 연설과 무기 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 또 어떤 일정을 수행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사우디 현지에서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과 만났는데요.
예.
LCC 대통령한테 어려운 환경에서 엄청난 일을 해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LCC 이집트 대통령과 회담 후에 아랍에미리트와 또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이렇게 걸프 협력회의 6개 회원국 정상들과 회의를 열어서
네.
대테러전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예.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일정을 마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있죠?
네,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몇 시간 전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을 해서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하고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대교 성지인 통곡의 벽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
내일은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에 가서 마무드 아바스 자치 정부 수반과도 만날 계획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정의 중재자가 되게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터라서 양측 지도자를 연이어 만나는 이런 일정 중에 획기적인 발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외신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고 부르던데요. 미국 없이도 이걸 발효시키기로 회원국들이 합의를 했다고요?
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는 원래 미국이 주도하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 나라 공동 자유무역 체계인데요.
예.
미국을 뺀 나머지 11개 나라가 어제 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통상 장관 회의가 열린 베트남 하노이에서 별도 회의를 열어서요. 오는 11월 예정된 이 APEC 정상회의 때까지 TPP 출범 준비를 모두 마치기로 했습니다.
TPP는 어떤 조직입니까?
네, TPP는 미국과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또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이렇게 태평양 주변 12개 나라들 사이에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때 관세를 모두 없애기로 한 다자간 자유무역 체계입니다. 미국의 이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 핵심 대외 정책으로 추진한 사업이지만은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TPP 같은 다자간 자유무역 체계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늘리고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이유로 이 TPP 탈퇴 행정 명령을 냈습니다.
예. 원래 미국을 포함해서 이제 12개 나라가 이 TPP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미국이 빠지니까 그러면 나머지 11개 나라만 이렇게 출범이 되는 건가요?
다른 나라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 미국과 함께 TPP 체계를 이끌어온 일본 등 나머지 11개 회원국들이요. 어제 회의에서 미국이 빠진 자리에 추가 회원국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TPP에 관심을 나타낸 국가는 한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이 있는데요.
예.
그러나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을 대신할 나라로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을 합류시키자는 논의가 일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중국은 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자국 주도의 아시아 지역 다자간 경제 협력 체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해외 순방 소식 전해드렸는데 하지만 국내 미국 국내 정치는 여전히 러시아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관리들에게요.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을 해임함으로써 큰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됐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세르게이 키슬약 주미 러시아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뉴욕타임스 신문이 지난 금요일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을 가리켜서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돼서 뉴욕타임스가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또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던 그 메모를 남겼다 이런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마이크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사임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당시 국장한테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그만둬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 대화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던 코미 전 국장이 당시 상황을 묘사한 메모를 썼고요. 이를 일부 측근에게 보여줬다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법 방해 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미국 정치권에 큰 파문이 일었는데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큰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더 시끄러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백악관이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런 보도 내용을 시인도 또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요. 어제 ABC 방송의 주말 시사 프로그램인 디스 위크에 출연을 했는데요.
예.
확실한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뉴욕타임스 기사는 그대로 대화 내용을 옮겨놓은 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 대화의 요점은 러시아 논란을 넘어서 러시아와 협력 분야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역시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신경이 분산되지는 않을 것이란 뜻을 러시아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의회 반응은 어떤가요?
같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종종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왔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을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데 할 말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또 맥케인 의원은 또 코미 전 국장이 존경받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코미 전 국장의 해임은 현명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법무부가 이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특별검사로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이 임명이 됐는데
네.
또 이와 별도로 연방 상하원에서도 조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특별검사 임명으로 의회 조사 폭이 좀 줄게 됐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의회에서는 코미 전 국장 측에 메모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이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요, 지도부가요,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면서 이 메모 입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코미 전 국장이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다음 주 현충일 휴회 기간이 지난 다음이라고 하니까
예.
6월 초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역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0도, 신의주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3도, 수풍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1도입니다. 중강 강계 아침에는 12도, 낮에는 19도고요. 희천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0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18도, 용현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20도고요. 개성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2도입니다. 사리온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21도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0도, 풍산 아침에는 9도, 낮에는 14도, 청진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5도, 웅기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15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14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2m 사이고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5월 2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이스라엘을 방문해 지금은 중동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라비브에 도착해 중동 평화는 테러 소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오직 협력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환영사에서 이스라엘도 평화에 대해 미국과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며 팔레스타인을 포함해 모든 이웃들의 평화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중단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 재개를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데 이어 이스라엘 성지인 통곡의 벽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내일은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행한 이란 관련 연설을 비난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오늘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최근 진정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새 출발을 하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관련 발언들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거래의 결과라며 미국은 사우디로부터 4,800억 달러를 뽑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사우디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란이 평화를 위한 동반자가 될 의지를 보일 때까지 세계 각국은 의식적으로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반군들과 그들의 가족 수백여 명이 서부 주요 도시 홈스의 마지막 반군 장악 지역에서 탈출했습니다. 이곳은 4년 전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을 축출하려던 반군의 사실상 수도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탈랄 바라지 홈스 주지사는 기자들에게 어제 알와에르 지구에서 마지막 피난민들을 태운 버스가 출발했으며 앞서 모든 무장 반군들이 무기를 가지고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바라지 주지사는 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알와에르 지구에 수도와 전기, 통신을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주일 새 두 번째 진행된 반군들의 대량 철수 작전은 러시아가 중재한 광범위한 합의의 일환입니다. 이는 반군들이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던 지역을 떠나는 대신 정부는 터키 국경 인근 반군 장악 지역으로 안전한 퇴로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내전과 폭력, 재난 등으로 자국 내에서 집을 잃은 사람 수가 3,110만 명에 달한다고 국제난민감시기구가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난민위원회의 내부 난민감시센터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2초에 한 명꼴로 내부 난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난민위원회 얀 에게란트 사무총장은 내부 난민은 현재 공식 난민 수의 두 배에 달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다시 국제 의제로 다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부 난민 감시센터 측은 특히 지난해 새로 발생한 690만 명의 내부 난민 가운데 260만 명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로 홍수와 폭풍, 산불, 혹한 등 악천후로 인한 이재민은 지난해 2,4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터키에서 지난해 실패한 쿠데타를 주도한 혐의로 전직 군장성 26명 등 220여 명이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이 중에는 아킨 오즈투르크 전 공군사령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터키는 재미 이슬람학자 페툴라후 귤렌이 지난해 7월 260여 명을 숨지게 한 군사 쿠데타를 조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 쿠데타 이후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면서 국가가 평화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비상사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 6명을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일본 국적자 6명이 불법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인 3명이 산둥성에서 또 다른 3명은 하이난성에서 지난 3월 각각 체포됐다고 이 통신은 또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이들의 구금 사실을 일본 측에 통보해왔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